예, 계속해서 선지서 언약 중보자로서의 선지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하고 아마 한 번 더 아니면 두 번 더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앙고백 들어갈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하고 소요리 문답, 뭐 대요리 문답까지 다 같이 합쳐서 함께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소요리 문답을 집에서 읽어오시면 돼요. 1과부터 소요리 문답 읽으시고요. 책이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노란 책 다 있으세요? 없으신 분 제가 드릴게요. 예. 제가 아마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아직 안 드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이따 가기 전에 알려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다른
소요리 문답하고요?
아니, 소요리 문답이.
네.
제가 두 권이 있는데.
네네.
다를 수가 있죠.
아, G.I. 윌리엄슨이 쓴 거면 좋은데, 다른 것도 괜찮아요. 소요리 문답의 질문과 대답은 똑같고, 해석이 다른 거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뭐, 그게 만약에 G.I. 윌리엄슨께 없으시면 알려주세요. 노란 책 맞죠?
목사님, 저기 샘플.
네네, 샘플이 있거든요.
노란 거 맞아요.
요건데, 네. 새로 나온 버전은 조금 달라요, 또 모양이. 네,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예 제가 이따 가는 길에 그리도록 할게요.
가지고 와야 되죠?
네.
요거 끝나고 나면 그 책까지.
네네네.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요거 한 두 번 정도 더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책을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 우리 그 전에 많이 우리 했는데 우리 계속 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 성경 공부는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 신앙 고백 배우고 뭐 교회 역사도 배우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성경 개관도 배우고 주일학교처럼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뭘 할 거냐면 교회 헌법도 좀 배울 거예요. 우리 OPC 헌법이나 이런 게 그냥 교회 헌법이기 때문에 말씀과 상관없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 헌법도 다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거 아니면 예배 모범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같이 배우려고 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소유리 문답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꼭 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경 개관 언약 중보자로서의 역할, 특별히 새 언약의 선포에 관한 사역 이런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선지자들을 변화시키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따라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역은 언약 중보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에 맺어진 언약에 관한 사역. 그래서 언약을 깬 백성들은 이제 죄와 심판을 선포하여 회개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요구하는 바를 다시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깼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장차 이루실 새 언약에 즉 복음에 관한 것도 알려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언약 중보자의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언약 중보자인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 언약 중보의 사역을 하게 하세요. 그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이행하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이행하시지 않고 그냥 그 언약에 따라 저주와 심판을 내리는 거면 선지자들 보낼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면 돼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죄와 심판을 선포하시고 새 언약을 가리키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고 이걸 계속해서 이뤄가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끝까지 언약을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은 깰지라도 하나님은 이행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세워나가시는 게 그런 은혜가 있고요. 지금도 누가 선지자로 세워지죠? 이제 교회예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시고 교회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선지자 사역, 말씀 사역을 하는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언약 안에서 불러 구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역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거기 보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 있죠. 예,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계속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사역을 계속 이뤄가시게 하시고 언약 중보의 사역을 계속해서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 이후에 세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뤄가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 모세는 언약 중보자로 세워진 자였죠. 특별히 시내산 언약. 우리가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특별히 소유리 문답 가면은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이 시내산 언약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죠. 무슨 언약이라고 부르죠? 시내산 언약을? Old Covenant, 옛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옛 언약, 율법과 돌판으로 이 주장되던 옛 언약의 시대가 갔고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에 새로운 법을 새기는 새 언약의 시대가 왔다. 그 옛 언약이라는 단어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때 뭘 주셨죠? 돌판에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 그 언약을 얘기하는데 그 언약을 주신 거는 옛 언약만이 아니라 옛 언약을 통해 새 언약을 이뤄가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모세만 아니라 이제 모세 위에 세워지는 모든 선지자 그리고 참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언약을 다 이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모세가 그 언약 중보자로 옛 언약의 중보자로 세워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그 관계를 이제 지키며 살아가도록 인도해가는 사역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사역도 똑같죠. 이 복음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맺은 관계와 교제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교인으로 불러서 치리도 하는 거고 말씀 사역하고 예배와 성례 사역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언약 안에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려고.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깰 경우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갈 경우 그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다시 순종할 것을 이제 전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언약 중보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장차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이루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피로 이루실 새 언약의 현실을 같이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옛 언약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 그 옛 언약의 목적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새 언약을 가르치는 목적이고 그리로 모든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는 목적이라는 것. 그런데 새 언약만 그러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옛 언약이 있어서 그림자와 예표로 가르치게 하시고 새 언약이 와서 이제 성취하는 현실로 이제 구원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 옛 언약, 새 언약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옛 언약 없는 새 언약은 없고요. 새 언약 없는 옛 언약 또 없어요. 그래서 같이 두 개가 예수님 안에서 같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복음이었어요. 결국은 옛 언약 아래에서 죄와 심판을 선포하고 새 언약을 가리키면서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 사역을 구약의 선지자들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같이 좀 기억하고요. 지금의 선지자 사역도 교회도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는 이것을 같이 전하는 거예요. 죄와 심판이 전해지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로 전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인도할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냥 세상에서 우리 그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면서 좀 더 나아질 세상에 번성하는 현실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고 누리게 하는 게 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온통 세상의 현실 가지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주려는 것은 세상 평안, 온통 세상과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 그리고 자기들의 육체를 자랑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와 심판이 선포되어서 구원자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천국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 사역이었고 지금도 이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든 선지자들, 모세 이후에, 모세 전에도 선지자가 있었죠. 뭐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 받았고 뭐 다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선지자가 세워지는 것은 대표격인 모세라고 보면 되고요. 사무엘도 선지자였고 다 이제 하지만 처음에 대표는 모세라고 보면 좋겠고요. 이 선지자 사역들을 이제 모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제 보면 모세의 사역처럼 이제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백성들에게 항상 기억나게 하는 사역.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언약을 깬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사역. 그 다음에 순종에 따라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할 거니라는 것도 같이 알려줘요. 그런데 구약의 옛 언약은 결코 순종에 따라 축복을 받는 걸로 끝나질 않아요. 죄인은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결국은 불순종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를 결론을 맺어주는 게 옛 언약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인데 옛 언약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유대주의자적 그 사도들이 그랬어요. 옛 언약만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순종에 따라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축복도 옛 언약처럼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축복, 땅의 축복을 얘기했고, 이렇게 가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분명한데 아직도 옛 언약에 매여 살려고 하느냐, 아직도 너희 육체의 자랑을 따라 세상 축복을 따라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조금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구약만 전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구약의 현실만 가지고 그 구약의 한 구절만 가지고 풀어가지고 지금도 뭐 잘하면 복받고 11조 뭐 하면은 우리 곳간이 넘치도록 채워지고 땅에서도 복을 받고 뭐 광주리에서 나가서도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이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셨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받으신 축복은 이 땅에 속한 그림자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아들의 축복, 천국의 축복, 신령한 축복을 받으신 걸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걸로 지금 사도들이 복음 전하면서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사도들의 꼴을 보면, 이게 꼴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은 다 추천서 가지고요, 큰 멋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로 자기들이 참 사도라고 증거하고 다녔지만, 반면에 예수님의 진짜 사도들은 꼴을 보면 전부 하나같이 세상에서 얻어 터지고 그냥 가난하고 맨날 감옥 잡혀가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 라고 증거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안 되지만 예수님의 축복은 이 천국 축복, 신령한 축복, 그거 영원하고 쇠하지 않는 우리 산소망의 축복을 전하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그럴만해서 야 날 봐라 좀 하나님 축복 받았지 이러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독교의 간증은 그냥 그런 거가 있어야 나가서 간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가장 세상적으로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을 당하거나 바울처럼 뭐 목이 잘려 뭐 누구죠? 그 사도 요한처럼 어디에요? 그 밧모섬에 가서 귀향을 당해가지고 거기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거나 그러면서도 복음을 크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지금 이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복받은 자들이고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거 꼭 잊지 말고 기쁘게,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함으로 이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러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을 이제 세워나가는 사역을 하셨는데, 이때 선지자들이 꼭 전했던 게 장차 옛 언약이 성취될 새 언약의 복음을 꼭 같이 전했어요. 새 언약의 약속을 구약에서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이 없다 절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따가 보겠지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나를 증거했다고 그러세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새 언약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여기 뒤에 보면 일곱 가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보면 이사야서든지 예레미야서든지 에스겔서든지 이 새 언약의 약속이 드러나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공통적으로 일곱 가지 약속들이 이제 드러나 있는데, 이제 그걸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가지 약속, 거기 있죠? 예. 먼저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언약 기업의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져서 이제 살아가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렇죠? 어쨌든 흩어져 살아가는 백성들 중에 땅 끝까지 가서라도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은 찾고 구원해서 불러내셔서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언약 기업의 땅. 구약에서는 가나안이었지만 장차 이말 언약 기업의 땅. 하늘에 속한 기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어디에 흩어져 살든지 자기 백성들은 끝까지 다 구원하실 거라고 하시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새 마음을 주실 거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의 할례를 따라 백성으로 그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셨지만, 이제 장차 이말 새 언약의 현실은 마음의 할례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그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새 마음을 주고 새 믿음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의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부으시고 그 마음의 율법을 새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돌판에 새겼어요. 그죠? 그래서 그 돌판에 새긴 율법이 또 보여주는 의미가 우리들의 그 딱딱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돌판이 깨져요. 그 딱딱한 마음이 깨지지 않고서는 절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 심어지냐 하면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이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도 구약의 약속이지만 구약에서는 이 약속이 깨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따라. 그런데 우리는 절대 깨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계시록에 가면은 더 완전하게 얘기하시죠.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성취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세요. 맹세. 하나님의 맹세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요새 그 배웠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성품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성품.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
예. 맞아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세요. 예. 그걸 우리가 비공유 속성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하고 구별되시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도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는 그 사랑 안에서 맺어진 이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다면 그 언약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깰 수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거를 신실하게 이행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조금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맹세로 보증하시는 거를 뭐 말로써도 하시지만 특별히 이제 그 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제사를 주시는 게 그런 목적이에요. 그 제사 양이 대속 죽음을 당해서 자기 백성은 건지시잖아요. 하나님의 맹세예요. 내가 속죄 제물을 바쳐 너희들은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범해도. 그런데 그 현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게 꼭 제사 양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면 제사 동물들이 반으로 잘려진 것을 누가 지나가세요?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지나가세요. 즉 그 속죄 제물을 조금만 더 깊이 아브라함 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대신 되기까지 내가 심판받기까지 너희들은 내가 끝까지 지켜주고 끝까지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겠다는 맹세예요. 그 맹세로서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맹세가 이제 어디에서 완전히 보여지고 드러났나요? 십자가. 자기 아들까지 바치시기까지 그 피로 우리는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확실한 언약 안에 살고 있는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뭘 잘해서 순종을 증거해야 그 언약 안에 머무를 수 있고 요새 그 개혁신앙 안에 그런 그 잘못된 신학이 들어와요. 칭의를 두 번 받아야 된다 그래요. 한 번 칭의 받은 자들도 순종으로서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칭의가 다시 한번 확인된다는 말을 해요. 그게 요새 그 우리 그 뉴 퍼스펙티브라고 사도 바울의 새로운 관점이라는 그 잘못된 신앙이 자꾸 들어와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뭔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이 언약 안에 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이 오늘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긍휼로 그 품에 손에 안고 계시는 것은 절대 빼앗기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우리의 모에 따라 바뀌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될 것을 이제 항상 그 이 선지자들이 이제 가르치고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 날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여호와의 날, 뭐 마지막 날, 뭐 주의 날, 성령의 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서 그 날이 올 거다. 그 날에 두 면이 있을 거라 그래요. 심판과 구원. 그날에 마지막 심판이 임할 텐데 그의 백성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비쳐서 정말 해가 비추듯이 자기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부르시고 구원해 내실 거다. 말라기에서 말씀이죠. 그러니까 두 면이 있다 그래요. 구원과 심판. 그것도 마지막 구원과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제 알려주시고 그 안에서 자기 백성은 구원해 내실 거래요. 그 마지막 구원과 심판이 시작됐나요? 안 시작됐나요? 아니면 재림 때에 올 건가요? 네? 1번 시작됐다. 2번 재림 때에 올 거다.
예?
네? 네. 둘 다 맞아요. 그죠? 1번 시작됐어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구원. 어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마지막 날의 최후의 심판의 그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이 퍼부어졌어요. 먼저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그 우리가 받아야 될 마지막 날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퍼부어져서 우리는 재림 때 임할 마지막 심판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그 심판을 받지 않은 이 나머지 세상 죄인들은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지금도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무시무시한 거죠. 언제라도 퍼부어지기 위해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머물러져 있어. 예수님이 오시면 그 심판이 예수님에게 퍼부어졌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 하면서 받으셨던 그 심판을 바로 받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머물러 있다 그러죠? 요한복음에 영생이 머물러 있다. 천국 생명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즉시 눈 깜짝할 새 우리는 영화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마지막 날의 그 현실을 이제 시작됐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때라 그러잖아요. 지금 last days. 지금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곱 번째로 새 언약이 성취되는 달을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 주의 날, 그날, 여호와의 날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이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실 이 새 언약의 현실. 그런데 새 언약을 전할 때는 옛 언약과 연결해서 전해야 돼요. 우리의 죄와 심판을 함께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 언약의 현실, 새 언약의 현실을 함께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은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은혜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백성들이 포함되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 대표가 되어 완전히 이루신 순종에 따라 우리가 언약 축복을 받게 되는 걸 얘기하는데, 은혜 언약이 나타날 때 이 옛 언약, 새 언약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증거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도 이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구절 읽을게요. 그러면 이 두 구절을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래서 옛 언약,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의 언약과 같지 않다. 왜? 그때는 언약이 깨졌는데 이제 깨지지 않는 새 언약을 세울 거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거고, 그들의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조차도 아니할 거다. 완전한 영원한 용서가 임하는 때. 이제 그때를 가르치고 있죠.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마음에 그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셔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한다. 마음의 할례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살아가는 이런 때가 올 거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천국 구원의 때예요. 바로 이 때를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제 가르치고 있었고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결국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들은 지금의 우리와 다른 것을 전했느냐?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치는 현실을 전했을 뿐이지 본질과 그 내용은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역할도 결국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이렇게 언약 중보자로서 선지자들의 역할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 속에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선포하고 새 언약과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이 성취하실 구원의 현실을 증거하며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 모든 것을 기록하는 사역까지 했죠. 모든 선지자가 다 성경을 기록한 건 아니었죠.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이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구원에 필요한 그 말씀의 본질은 딱 그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선지자들의 사역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셨다는 것. 언제까지? 참 선지자가 올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이 선지자 사역을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볼 텐데요. 이제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현실을 누가 누리고 있다고요?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선지자예요. 새로운 말씀을 받아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완전한 진리 복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증거하며 살아가시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고 이제 우리가 이룰 선지사역이 무엇인지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금요일날 우리 금요성경 공부 때 뵙고 못 보이는 분들은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귀한 주일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 잊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을 알아도 그 현실이 주장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까지 그 심령 속에 감사와 찬송과 또 기쁨이 늘 넘쳐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